작년도에 우리나라 여배우 중에 한 분이 세계적인 깐느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것 아시죠? 예. 그때 그 전도연 씨가 그 주인공으로 열연을 했던 작품이 뭔지 아십니까? 예, 미량이라는 작품입니다. 저도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보신 분들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그 스토리가 대략 이렇습니다. 어느 시내라고 하는 여자분이 남편하고 사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슬픔과 고통을 딛고 새 출발을 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피아노를 전공했기 때문에 피아노 학원을 열고 이제 서서히 그곳에서의 생활에 적응이 되어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 미망인이 돈이라도 좀 많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는 그 학원에 운전기사 아저씨가 그 돈을 욕심내어서 그 여주인공의 아들을 납치해서 결국 죽이고 마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남편 죽은 것도 서러운데 어처구니 없는 이 비극적 현실 앞에 이 여주인공은 완전히 돌아버릴 것 같은 거예요. 분노와 원한에 몸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리저리 거리를 쏘다니다가 어디서부턴가 흘러나오는 찬송가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지고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당에 앉았는데 마침 부흥회를 앞두고 찬송을 하는 그런 집회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 고통들, 아픔들을 다 십자가 앞에 쏟아놓으라 그 초청의 말씀에 감동하여서 자기의 지금 기막힌 현실의 그 고통과 아픔을 다 그냥 한없이 한없이 통곡을 하면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랬을 때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주인공은 성도님들의 사랑과 돌봄 속에 이렇게 나날이 나날이 삶이 달라져 갑니다. 얼굴이 밝아지고 인생의 아픔도 많이 치유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믿음의 여인으로 변신을 해갑니다. 어느 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공부를 하다가 뭔가 결심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우리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직접 그 살인범이 수감 중인 교도소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용서를 선포하겠다고 그랬을 때 곁에 있는 성도님들이 조금 말렸어요. 꼭 그렇게까지 할 거 있느냐, 용서 마음으로 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뜻을 굽히지 않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성도님들이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교도소에 가서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제 드디어 이 주인공과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 유리칸막이 하나로 서로 만나서 면회를 합니다. 갑작스러운 만남 속에 일어나는 이 여주인공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나 얼굴 표정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것을 억누르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살인범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용서의 선언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살인범이 하는 대답이 이랬습니다. 저는 이곳 교도소 안에서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가 용서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용서를 이미 받았다고 하는 그 살인범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주인공이 갑자기 마음이 막 흔들리고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지금 이 살인범을 용서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를 내어서 이 자리에 와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지금 이 용서를 선포하고 있는데, 정작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은 내가 신앙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현실이 너무 역설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이 막 흔들려버리고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시험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동안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향한 원망과 분노와 원한이 이제는 그 살인범을 너무나도 쉽게 용서해버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그 마음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결국은 그 영화의 후반부는 이 주인공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는 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그 영화의 제목을 새롭게 붙이라고 한다면 저는 용서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어쩌면은 큰 죄인을 너무도 쉽게 용납하시고 포용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원한, 그런 분노, 그런 섭섭함,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우리한테 잘못한 그 사람 하나님 너무 쉽게 용서해 버리시는 거예요. 벼락이라도 좀 떨어뜨려 가지고 어떻게 좀 하시지. 제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그 영화를 만들었다면 내가 어떻게 영화를 만들었을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목사다운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다운 생각. 주인공이 살인범을 만나서 용서를 선포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나를 이미 용서하셨다,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여주인공이 할렐루야 하면서 잘하셨습니다 하고는 축복하고 탁 나왔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면서 끝까지 용서했다. 만약 그렇게 제가 영화를 만들었으면 상 못 받습니다. 영화 실패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이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영화 속 이야기가 더 실제적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용서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상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도 용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14, 15절 앞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의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미 주기도문 속에 용서에 대한 가르침, 용서에 대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에 대한 가르침이 끝나고 난 다음에 14절, 15절에 주님이 다시 한번 용서에 대해서 더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추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그런 식으로 교훈을 하셨을까? 왜 마태 사도가 이런 식으로 오늘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중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 생활,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 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 생활, 그 기도 생활의 마지막 열매의 모습이 결국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의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삶의 특징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2절의 기도문을 보면 그냥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그 앞에 이런 조건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자, 지금 제가 읽었던 이 부분은 기도입니까? 아니면 실천적인 결단입니까? 기도가 아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이것은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행한 실천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용서라는 것이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대개 용서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마음에 우리가 쉬우면은 용서할 필요도 없죠.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자꾸 용서에 대해서 기도를 하느냐면요, 하나님, 상대방이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제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시면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는 사실은 잘 따져보면 용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기도는 용서와 관련해서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쓰라리지만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꿀꺽 삼킵니다, 제가 이 결단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야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본문 12절에 뭡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뭐하는 겁니까? 용서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결단하실 일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자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결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자꾸 미루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용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용서는 이와 같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결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14절 15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또 15절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하고 안 하고의 주체가 누굽니까? 예, 우리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안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일 할까 하고 우리가 할까 하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주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용서의 주체는 우리라고요.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라는 것은 이와 같이 아주 능동적인 적극적인 결단을 요청하는 모험이다. 이게 모험. 여러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까? 우리는 다 크리스찬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삶의 특징이 뭐냐 이거예요. 저는 성도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적극적으로 용서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용서할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용서할 준비가 될 때까지라기보다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용서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제일 중요하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와 특징이 용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안 하고는 나하고 그 상대방하고의 관계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의 과실을 용서하시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던 죄사함을 받는 회개에 대한 가르침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 같은 그런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나 또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나 또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뭡니까? 누구든지 어떤 죄라도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양털같이 이어지고 눈같이 이어진다, 모든 죄 다 사함받는다, 우리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이거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대답이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악용되어지고 제일 남용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회개를 통한 용서입니다. 회개가 얼마나 엉터리 회개가 많은지 몰라요. 뭐 매일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 괴롭히고 가슴에 못 박고 못된 짓 하고 매일 그러면서 또 교회는 나와요. 나와서 복음 받아야 되겠어요. 나와서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미안,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가요. 또 그 다음 하면 하나님 미안,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회개가 얼마나 우리가 남용됩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가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은 거짓 회개, 공허한 가짜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합니다. 그러나 공허한 회개, 악용되어지는 회개, 하나님이 과연 그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실까? 중요한 것은 참된 회개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요, 진정한 회개, 죄사함을 일으키는 유효한 회개는 단순한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결단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큰 죄를 용서받았다면 그 사람이 그 용서받은 뒤에 어떤 삶의 모습을 살 것 같습니까? 영국의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 제가 한번 언급했는지 모르지만 유명한 아주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수많은 노예들을 짐승처럼 학대하고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폭력을 휘삼고 사납고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러고 나서 자기의 삶의 행적들을 돌아보니 이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큰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기를 죄사함을 주셨다.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으로 이 사람이 쓴 찬송가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Amazing Grace, 바로 잔 뉴턴 목사님 된 거예요. 이분이 그 노예선 선장에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를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향해 손가락 지르겠어요. 당신 내까짓게 목사가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모욕했는지 몰라요. 그때 이 잔 뉴턴, 크게 하나님께 용서받았던 사람이 그들 향하여 원한을 품고 분노하고 막 한맺힌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회개가, 그의 하나님께 죄사함 받은 은혜가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아직도 누군가를 향한 원한이 맺혀 있고 아직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응어리가 있고 한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크게 죄사함 받은 은혜 또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한 그 회개의 기도가 참된 회개인지를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참된 회개라면은 그 회개의 열매는 용서하는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이 과실이라는 단어 이것은 영어로는 offense 또는 transgression이라고 주로 번역되는데 offense 우리 농구할 때 offense foul 그러잖아요. 이것은 공격 또는 실수 거스르는 일 반칙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과실이라는 것은 심각한 잘못이나 죄뿐만 아니라 사소한 그런 잘못들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할 때에 자꾸 너무 큰 것 막 용서하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막 살인범 막 예? 용서하고 뭐 예? 원수들 막 용서 너무 큰 것 너무 대단한 것 용서하려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용서 말만 나와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거부 반응을 보여요. 용서는 나하고 그리가 멀다. 저거는 아니다. 피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필요한 용서는 뭐냐면요. 바로 자그마한 용서입니다. 사소한 것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범했던 자그마한 실수들, 사소한 잘못들, 오늘 과실은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용서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더 실제적이고 더 필요한 문제들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가 깨어지고 누군가와 불화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고통하고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일들에서 시작합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갈등하고 또 성도들끼리 막 상처를 주고받고 예? 이웃들이나 동료들하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하는 일들이 왜 생기느냐고요. 뭐 북한의 핵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퉈서 부부가 막 이혼하자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뭐 한나라당 공천 문제가 어떻게 됐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다투고 싸우는 부부 없어요. 배우나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로 다투고 갈등하는 경우 아주 드물어요. 대부분 아주 사소한 문제들이에요. 자기를 좀 무시했다고 없는 말을 막 만들어내가지고 힘들게 만들었다고 심지어 가족들 중에 내가 그렇게 옷 좀 제발 벗어놓고 제발 챙겨놓으라 그랬는데 벗어놓았다 하면 뱀이 허물 벗는 것처럼 막 바지도 치마도 막 그렇게 벗어놓는 거 보고 내가 속이 뒤집어진다고 갈등하고 막 원망하고 또 빨래감 내놓을 때 제발 양말 좀 그대로 좀 내놓지 그 뒤집은 채로 그냥 내놓는다고 막 열받고 막 못 살아 못 살아 그러고 시댁에서 구박당할 때 남편이 안 그러더라고 싸우고 높은 차원에서 한번 보세요. 내려다보세요. 그러면 정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별거 아니란 말입니다. 뭐 예? 자기를 칼로 뭐 찔러 죽이려고 했다 뭐 그런 문제를 경험한 분은 아주 극소수라고요. 대부분은 사실은 그렇고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일에 막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엄청난 우주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풀지 못하고 꼭꼭 가슴에 간직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것들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응어리를 갖고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면 용서하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다가 어느 때가 되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이혼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뭐 젊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거 뭐 아직 철이 없어서 이혼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황혼 이혼 20년, 30년, 심지어 40년을 살았는데 못 살겠다 이러면서 이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멀쩡하게 잘 산 것 같은데 이혼을 해버려. 그런데 여러분 대개 황혼 이혼은 남자 쪽에서 이혼하자 그럽니까? 여자 쪽에서 이혼하자 그럽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예. 왜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동안 이 여자분들이 자식들을 뒷바라지한다고 그 독재 정권 하에서 참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돈이라도 꼬박꼬박 벌어오니까 인내하며 참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도 다 독립하고 커서 제갈 길 가고 나이든 남편 이제 회사도 퇴직하고 경제력도 별로 없어요. 힘도 내가 더 세요. 별로 삶에 도움도 안 됩니다. 눈에라도 안 보이면 좀 덜 하겠는데 매일 집에 집구석에 붙어 있는데다가 그것도 삼시세끼 때 챙겨줘야 되고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더 이상 인내하며 비위 맞춰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지난 세월 내가 섭섭했던 것들, 한스러웠던 것들 이런 것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꼴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참 미쳤지 저런 양반을 데리고 한평생을 살다니 이제 더 이상 못한다. 이혼합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황혼 이혼이 막 급증해요. 이게 원래 일본에서 유행했는데 지금 한국으로 수입됐어요. 포항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일본에서는요 중년 남편들이 황혼 이혼을 안 당하려고 요리 학원 다니고 가사 실습하고 이런답니다. 여러분 남성들이요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알아서 잘 깁시다. 잘 모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편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잘 광고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집안에서 잘 안 쓰는 중고품 기증 좀 하세요.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왜요? 자매님들이 남편들 다 기증할까 봐. 이런 황혼 이혼 다 왜 생깁니까?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때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감싸지 못하고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드디어 여건이 되면서 터져나오는 거라고요. 혹시 여러분 특별히 뭐 남자분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자매님들 가슴 속에 맺힌 한이 많지 않습니까? 남편에 대해서 시댁에 대해서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서 자신이 불행하다고 내가 지난 한 생에 정말 답답하게 살았다고 바보같이 살았다고 내 일생 최고의 실수는 저 양반을 만나서 결혼한 것이라고 할 수만 있으면 이혼하고 싶다고 행동은 안 하더라도 거의 마음으로 여기까지 이혼이 차오르신 성도님이 없느냐고요. 있던데요. 있던데요. 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는 것은 절대 행복자라고 생각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하고는 관계없어. 내 삶의 실존은 전혀 행복하지가 않거든.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용서한 사람의 마음에는 맺힌 것이나 원망이 없는 거예요. 그저 담담한 평강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큰 용서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사소한 것 하나하나부터 용서하기 시작해야 돼요. 큰 것 용서도 못하는데, 작은 것 용서도 못하는데 어떻게 큰 것을 용서하려고 달려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성령의 높은 차원에서 높이 높이 여러분의 영혼이 들림 받아가지고 내려다보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막 죽기 살기 하는 문제들 사실은 자그마한 문제입니다. 저도 여러분 목회를 하고 이렇게 세상을 살다가 때로는 갈등하고 힘든 문제들 생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저 위에 저 영원한 천국의 차원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해요. 그러면요 다 별거 아닙니다. 자그마한 것. 그것 때문에 뭐 죽고 살고 하는 문제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높은 하늘을 올라가 보세요. 아무리 높은 빌딩과 건물들도 다 성냥감 같이 작은 문제들인 거예요. 작은 것들인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그만큼 땅에 코가 박혀 있으니까 이게 전부 다 있냐 그렇게 물고 뜯고 갈등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작은 용서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용서의 결단,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먼저 시작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큰 용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의 자기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와 있었는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었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들키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서 여기 멀쩡하게 의로운 양 앉아있지만 우리의 모든 나쁜 생각들, 더러운 것들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았다더라. 그거 다 드러나보세요. 전부 다 우리는 감옥에 사형선고되어 있을 겁니다. 아니라는 사람 찾아오세요. 다 우리가 허물이 많고 실수투성이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인데 누군가가 우리를 덮어줬단 말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포용해줬고 누군가가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고요. 마태복음 18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존재라고 합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존재라고 합니다. 1만 달란트는 요즘 돈으로 6조 원입니다. 6조 원. 6조 원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크게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쓸데없는 것은 기억하고, 우리한테 막 저 친구가 상처 줬지, 저 왼수, 이것은 생각하고 묵상하고 은혜를 받고 적용까지 하고, 정작 우리가 생각하고 곱씹고 곱씹어야 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했다는 그 사실은 자꾸 망각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크게 용서하셨구나, 이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면 어찌 거기에 감격이 없겠어요? 어찌 거기에 기쁨이 없겠습니까? 어찌 거기에 감사가 없겠습니까? 어찌 거기에 절대 행복이 없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며칠 전까지 교도소에서 갇혀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석방, 누군가가 당신 대신 죽었어 하고 나왔으면은 감사와 황홀한 기쁨과 고마움이 있지 않겠느냐고요.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겠느냐고요. 자꾸 이걸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뭐 대단한 잘못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에 막 대해서 길길이 날뛰고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이혼하자 그러고, 산이 못 산이 그러고, 오늘날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여기 이혼하신 분도 있겠습니다. 그분들을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했습니까만은, 그러나 주님은 이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날 이 세대와 풍조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쉽게 이혼합니까? 이혼 행위론을 하지 않았다라도 우리 많은 분들이 절반쯤은,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내가 평생의 실수가 누구를 만난 거다 이러면서 반쯤 마음으로 이혼한 상태로 살아가는 분은 없느냐는 거예요. 용서에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그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자꾸 불행해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결단하려고 하면 자꾸만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상대방이 어떤 놈인데, 저 양반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 사람이 조금만 마음을 열어주면, 미안하다고 한마음만 하고 저 사람이 좀 변화되면 내가 용서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 생각에 빠져 있어서는 절대 용서가 힘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하려고 할 때 먼저 해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크게 용서받은 죄인인데,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데 저 용서하나 못할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야 용서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과실을 어떤 식으로 용서하라 그럽니까? 기다리지 말고 상대방 어떤 변화에 어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저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해야 될 용서를 결단하는 거예요. 주체가 나라고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크게 받은 자는요, 크게 받은 자는 작은 것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큰 재벌들은요, 시시한 문제들은 좀 위임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크게 받았습니까?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작은 용서 좀 하면 안 됩니까? 크리스천의 삶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용서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용서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한 번 해치우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용서일수록 기나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에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속 용서를 결단하라는 거예요. 밀양의 주인공, 여주인공이 그 살인범을 만나서 용서를 결단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상했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좀 용서가 이어졌을 것 같은데 상대방이 전혀 예상도 못한 아주 역설적인 그런 이미 용서받았다는 반응이 나올 때 속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용서의 과정을 계속 밟지 못하고 포기를 해버리잖아요. 용서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용서를 결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과정을 향하여 하나님 이 마음을 계속 지키게 해달라고 순간순간 그 용서를 지키기 위하여 올인 해가는 거예요. 올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올인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겠다고 한번 결단하고 기도해가지고 기도하고 딱 돌아섰는데 그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났어. 그럼 어때요? 피가 거꾸로 솟고 열이 받고 내 마음에 쓴뿌리들과 상처들이 막 올라오는 일들을 처음에 다 경험합니다. 용서에는 과정이 있어요. 학자들이 분석해둔 네 단계의 용서의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상처가 확 올라옵니다. 첫 번째는 내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씨름하고 갈등하는 단계가 용서의 1단계입니다. 용서의 2단계가 뭐냐면은 그 다음에는 내 그 상처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치유받는 단계가 용서의 2단계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단계 속에 내 상처를 치유하는 단계가 포함돼요. 그리고 제3단계가 바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회복되는 단계가 제3단계입니다. 그리고 제4단계는 비로소 그 사람 대해도 평범하게 화평하게 대할 수 있는 관계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계속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어서 올인해서 나아가야 되는 순간순간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때때로 나는 여기까지는 용서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이제는 도를 넘었다.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이제는 도저히 용서 못한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스스로 용서의 범위를 딱 설정해 놓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내가 용서한다. 제안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작은 용서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만약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를 용서하는 그 주님의 용서가 우리를 향하여 제한적인 용서를 했다 그러면 우리 중에 과연 구원받고 용서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는 무제한적인 용서였습니다. 제한이 없었어요. 큰 용서였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팔자 고치고 천국 가고 축복받는 것 그거 포함되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진짜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신 그 주님, 그 주님 주신 십자가가 결국 뭡니까?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 그 십자가 이름이 뭐냐고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언제까지 져야 되느냐고요? 목사님,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예, 죽을 때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답니다. 우리 용서의 십자가 우리 몫에 태어 있는데 이거 저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지고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크게 용서받은 죄인인지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첫 사랑, 그 처음에 놀란 은혜와 감격, 그 신앙의 행복감을 우리 자꾸 상실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큰 사랑, 어떤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깨닫게 하사 다른 사람들 향한 작은 용서 부지런히 행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또 더 큰 용서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용서의 십자가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합당한 분량의 용서의 십자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 팽개쳐버리게 마옵시고 이 자그마한 용서의 십자가 끝까지 달게 지고 가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